로마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로마서의 내용들 중에 9장 이후로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9장 이후로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겹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우선 11장에 보면 그가 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이 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심각한 고통이 그에게 있어요. 너무 심각해서 너무 크다. 차라리 내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서 빼버려도 좋겠다. 이렇게 아주 큰 아픔을, 고통을 토로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 민족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배어있기 때문이겠죠. 이 고통과 바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픔의 핵심적인 이유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벗어나 버렸고 불충실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 소수의 택한받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이 바울의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고통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놀라운 것은 이 감정에 짓눌리지 않아요. 슬픔이나 고통이 그를 찾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살아내야 될 그 삶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후의 문맥의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저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신앙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 고통을 넘어서는 비록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줄기가 빗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중반 이후를 가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도 폐역했을 경우에 내치는 하나님, 가지를 잘라버리는 하나님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바보 죽고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그렇게 내버렸느냐고 비난하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라. 스스로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임하신 크고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간직해서 자기 걸음에 힘이 되도록 하라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끌고 나온 이유는 이 바울이 내뱉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이 그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고요. 타락하고요.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아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랑 실제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랑 금방금방 보면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실패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택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일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구원과 관련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련되는 판단,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와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연약한 입술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진행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로교회가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을 뽑으라고 말하면 많은 장로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읽어드렸던 이 내용이 우리 장로교회가 표방하는 성경 해석이나 신앙의 관점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구절 욕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광에 대해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경건의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난 이후 올해로 21년째 목사의 삶을 사는데요. 어떤 분들이 한 바퀴 돌려서 제게 들려오는 말들 중에 어떻게 저렇게 저 목사는 저 사람은 뒤에 존칭은 빼고 저 목사는 저렇게 평안하지 내가 소문 듣기로는 지금 아이 저 집안에 뭐가 일이 있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설교할 수가 없는데 아니 교회가 지금 이게 힘든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평안하게 설교하지? 라는 이야기가 툭 들어올 때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 안 하고 도망가야 옳겠습니까? 목사의 자리는 전날 저희 가족이 누가 죽어도 설교해야 될 시간을 서는 거예요. 이게 제게 주신 천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설교 안 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그냥 막 오늘 다른 게 예배드리러 가지 뭐 빵꾸 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때로는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심지어 이성을 세탁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제 신앙 이성과 양심에 아직까지 제가 목사 일을 해야 될 때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목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은퇴 시기를 단축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묵묵히 참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묵묵히 참는 거야. 굳이 그거 해명하고 비난하고 똑같이 싸워봐야 무슨 이득이 있다고. 너는 너의 길을 걷는 거야. 이게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함부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을 섞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에 갇혀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가시는 일에 대해 우리는 잠잠히 순종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따라갈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영화로운 고백. 저는 지난 2월부터 후세대교회 주일 공예배 시간에 사사기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인간, 특별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엉망진창인가. 이스라엘이 실패를 거듭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히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거나 사사기의 설교를 듣거나 사사기를 큐티를 하시거나 사사기라는 성경을 딱 떠올릴 때 가슴에 새게 될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믿을 만한 게 못된가. 얼마나 인간이 스스로 부패해서 자만하고 자기 의와 자기 타락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독한 인간의 죄악인가. 지독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그 지독한 인간의 부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두꺼운지 지독한 인간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함의 역사는 막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은혜 역사를 동시에 볼 때 사사기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14장의 이 본문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13장 5절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극심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이방민족으로부터 40년간 그들이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도 못할 만큼 지난번에 제가 설교의 표현을 빌어오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영적 죽음 상태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택했던 그 삼손이 이제는 장성해서 결혼하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앞서 바울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욕망, 우리의 부패한 현실, 아니 우리는 좀 스스로에게 점수를 좀 부하게 줍시다. 우리 빼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도 물론 교회 안팎에 저렇게 엉망진창인 이 사회에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뭐하냐?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냐 죽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담이 오르내릴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불경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는 하늘 나라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13장의 결론은 지난번에 설교의 결론처럼 삼손이 출생을 했어요. 그렇게 출생하는 내용으로 13장이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보면 1, 2절은 그가 어떤 유치원을 나왔는지 초등학교 성적이 어땠는지 그는 중2병을 앓았는지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뻥 건너뛰어서 오늘 보면 1, 2절에 보니까 바로 결혼 청년기에 이르렀던 장성한 삼손으로 갑니다. 가운데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뚝 잘라내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 하나마나 이후부터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봐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만한 본성이 있겠지요. 자 이제 삼손이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가 태어나 자란 동네는 소라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서쪽으로 한 10km쯤 내려가면 딤나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이 딤나 역시도 여호수아서 15장이나 19장 내용을 보면 아래쪽에 유다지파 그리고 단지파의 경계선에 설치 있으면서 소속된 지파의 땅은 단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내려갔다고 난 이후에 한 여자를 봤네요. 이 삼손이 그 동네를 내려갔다가 어떤 이유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자의 그냥 눈이 푹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안 보입니다. 딱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죠 다. 보는 순간 눈이 바바락 스파크가 튀면서 터져버렸어요. 눈이 터져버리니까 다른 건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여자의 민족적 정체성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어우 내가 봤다. 그 여자를 봤으니까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부모에게 계속해서 강청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어떤 여자를 보고 와가지고 부모님께 그 여자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혼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1절과 2절에 삼손의 지금 마음 한 걸음 더 내려가 그 밑바탕 그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경건의 상태를 반영하는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딤나로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14장, 15장, 16장에 10번 나와요. 10번. 삼손의 이야기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동사가 10번 나오는데 참 특이한 것은 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뭐 아, 이게 자기가 살았던 소라 땅이 조금 지형이 높고 딤나가 해발 고도가 낮으니까 지리적 특성상 내려갔다.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의 이야기에 내려갔다는 동사가 10번 나오는데 그 내용의 동사의 앞뒤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예외 없이 삼손이 불경건한 모습을 자꾸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충실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고집대로 자꾸만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10번 반복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냥 높은 곳에서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특징과 함께 아, 삼손의 영적인 지금 이제 상황이 침체되거나 타락에 계속 빠지고 있구나, 늪에 허우적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내려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1, 2절에 주목해야 될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라아.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정복했습니다. 이게 라 보았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보는 게 뭐 어때? 여러분, 항상 제가 예전에도 다른 본문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야기했는데요, 신구약 성경에 사람의 영적인, 그 사람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신체 기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 구절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단어가 탁 나오면, 신체가 탁 나오면 우선 우리가 쉽게 확인할 만한 신체적 특징과 함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겠다고 생각하면 100점 만점에 90점 먹어 들어갑니다. 어딜까요? 우리 몸 중에. 그게 첫 번째가 얼굴입니다. 그의 얼굴이 빛났다.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니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얼굴 안에서 또 하나 어딜까요? 그게 눈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더라.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더라. 여러분, 눈은,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절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더라. 그건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신체기구의 얼굴, 한 걸음 더 나가면 눈이에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의 신체적인 기구로서 감각을 수용했다, 감각기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일차적이지만 더 나가면 오늘 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큐티하고 말씀을 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건의 기초가 아니라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의 타락한 육체적인 욕망과 그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부패한 욕구대로 움직이고 마는 사람, 충동적인 사람, 그의 모든 행동의 기초가 타락한 신체와 욕망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동사는 아닙니다. 이전에 보니까 우리 쉬운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부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당장, 이제 라고 번역될 만한 이 부사가 딱 끼워서 당장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 지금 결혼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지 혼자 보고 왔어요. 한번 내려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지금 어디서 말본 프로그램이죠. 아기를 키워보면 부모님은 다 압니다. 당장 마트에 데리고 갔다가 완구점을 피해야 될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보자마자 애들은 당장 저거 사주세요. 뭐 이게 막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피신삼아 가지만 절대 들리려고 하지 않는 곳, 왕구 코너를 피해서 가려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쭉 가서 가능하면 북코너에 가려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지만 그쪽으로 얘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북코너에도 왕구가 있다는 겁니다. 책에 붙어있는 뽀로로차, 야 이거 뭐지 이게, 책에 붙어있는 이 카봇 로봇도 탁 붙어가지고 끼워 팔기, 야 이 갈 데가 없네. 야, 그 녹염이나 갈까? 시원한 곳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결혼하고 싶다라는 단어 앞에 부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에. 이제, 지금, 당장 결혼시켜 주십시오.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차근차근 미루어서 따져보고 이 결혼이 가당한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지, 경건한지 기도해보고 따져보고 뭐 이런 여유가 전혀 없어요. 조급한 서두름, 역시 뭐지요? 자기의 본성에 충실해서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러다 고집도 얼마나 센지 이렇게 부모를 압박하고 있으면서 결혼시켜달라고 쪼르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내려갔다, 보았다, 이제, 지금 당장, 이런 세 가지 단어가 삼손의 지금 영적인 실체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에 대해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신명기 7장 3절을 그는 무시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가 침잠한 채 말씀이 어떠한지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동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육체적 욕망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3절에 삼손의 부모가, 야, 이스라엘에 여인자가 없냐? 지구의 반이 여자야.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반이 여자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이방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 그 블레셋 족속에 할례도 모르는 이방 이 블레셋 사람의 어떤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부모가 만류합니다. 그러나 이미 삼손을 불태우고 있는 삼손의 생각과 몸뚱아리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에너지의 근원, 타락한 욕망이거든요. 육체적 욕망에 이미 사로잡혀버린 이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겠으니 지금 당장 데려다 주십시오. 계속 부모를 쪼르고 쪼릅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경 역시 개역성경에도 감춰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번역해오면 오늘 3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앞에 어떤 이유를 달아놨냐면 내 눈에 좋아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내 눈에 딱 들어맞았다니까요. 내 눈이 폭발했다니까요.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정확하게 자기의 눈에 딱 좋아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아서 라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줬던 이 문구가 3절에 뒤에 끼워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사사기에 두 번도 반복 나와요. 하나는 17장 6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내 눈에 좋아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개역성경은 개역과 개역성경은 그 단어를 어떻게 17장과 21장에서 번역했냐면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내가 내 눈에 좋으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의 결론으로 가는 17장과 21장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사기를 결론 짓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사 중에서 삼손이 12번째 사사예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삼손의 이야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게 내 눈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장이 사사기를 규정하는 결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삼손은 사사기를 어떻게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사사기 전체를 대변하고 대표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만 충실하게 사실 욕심 같아서는 삼손의 본문을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한 열 번쯤 설교하면 훨씬 좋겠는데 여러 가지 흐름상 이렇게 주제를 건드려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제가 좀 뭉텅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람 삼손. 삼손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도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과 300년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타락한 육체적인 욕망, 자기의 눈,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삼손이에요. 근데 사절이 되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의아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4절이에요. 이런 삼손과 별개로 4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이 그가 육체적 타락한 욕망에 충실해가지고 지내고 고집피우고 있는 이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칠 것을 암시하는 교훈이 4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읽어보면 액면가 그대로 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블레셋 사람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문장 때문에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냥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들이 만류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거나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삼손의 부모님이 잘 모르고 있고 삼손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이방 여인을 이걸 결혼하기를 통해서 내가 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의사의 의병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식으로 삼손의 점수를 주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절을 해설하는 중요한 관점은 삼손의 부모가 이방 결혼을 만류하는 것이 어리석었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절의 핵심은 삼손의 이방 결혼을 긍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겠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만약에 긍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행해도 됩니까? 명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유 때문에 도둑질해도 됩니까? 목적이나 명물을 위해 과정을 타락시켜도 되냐고요. 그럴 때 삼손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는 삼손의 영적인 상태, 삼손의 부패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계속 진행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사절이에요. 그것을 삼손도 모르고 있고 부모도 모르고 있을 따름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선택, 부패한 이 결혼마저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을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해설로 사실을 딱 이해해야 되는 거죠. 결국 자식이기로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오래된 관용구처럼 5절과 6절에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은 부모와 함께 내려갔는데 삼손이 딤나 갖고 온 포도밭을 만나자 포도밭에 혼자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어딘가에 놔두고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서 포도밭이 발견되자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보면 압축을 하지만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삼손이 포도밭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포도밭에 이르자 갑자기 어린 사자가 동물은 아닌데 사자가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압축 요약이 좀 약한데 번역이 약한데요. 강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큰 힘이 생겨가지고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안 찢어봐가지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여러분 통닭이 한 마리 통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통닭이 한 마리 통으로 배달되어 왔으면 내 혼자 먹으면 뭐 안 찢고 통으로 먹어도 되긴 하겠지만 가족 여러 명이네요.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칼이나 포크로 찢기도 하지만 아빠가 찢을게. 갑자기 통닭을 들고 쭉 뭐 이렇게 찢는 느낌.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면 그렇게 찢기는 모양이에요. 안 찢어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염소 새끼를 찢었다는 이 표현은 찢기가 어려웠다는 뜻일까요? 쉬웠다는 뜻일까요? 쉽다는 뜻입니다. 염소 새끼는. 근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쉽게 찢었다라고 말하는 거겠지요. 이렇게 훅 찢어버려서 사자를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찢어서. 그리고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아니 걸어가다가 어린 사자를 만난 것이 예사롭지 않은 경험이고 그것도 예사롭지 않긴 한데 이 사자를 내가 내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이거나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내용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안목사님하고 저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나 우리 동네에서 했습니다. 지역 모임을 다녀왔는데 우리 권우정이 집 앞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툭 튀어나가지고 우리 저희 밤늦게 10시 반쯤 돌아오는 이 차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고라니인 줄 알았습니다. 고라니나 이게 이런 종류들은 종종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길에서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고라니다. 근데 고라니라고 말하기에 궁디가 너무 토실토실해. 이 놈이 교회로 올라갈까 만나간 앞에서 뭐 저수성이다가 계속 앞으로 가네요. 보니까 아, 주둥이가 툭 튀어나왔대요. 어이, 멧돼지다요, 멧돼지. 어이, 목사님, 저 멧돼지예요. 그랬더니, 요 녀석이, 멧돼지가 다시 한 100m 올라가더니, 저 집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딱 틀고, 안에 차가 있는데, 안에 차 뒤에서, 이번에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각도가 거의 90도예요. 그런데 이 멧돼지가 놀라운 거는, 저는 그런 멧돼지 처음 봤습니다. 원숭이처럼 절벽을 안 미끄러지고 두 발에 올 때는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와, 이 멧돼지 뭐래요? 멧돼지 같은 이라고 멧돼지 같은 놈이 멧돼지처럼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헐. 크기는 둥이만한 멧돼지 새끼가 아니고요. 한 청년쯤 되는 멧돼지라고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멧돼지가 올라간 그곳에 진짜 이 멧돼지가 숲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그 나무 옆에 약간 구멍처럼 뻥 뚫린 풀들이 신기하죠? 재밌죠? 삼손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아니 부모님에게 사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이렇게 찢었다니까요. 뭐. 그럼 부모님 뭐랄까 뻥치지 마라 밥이나 먹으라 마. 사자를 무슨 뻥이야 이거 사자 에이 참네 그죠. 이거는 자랑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충분히 떠벌릴 만한 엄청난 경험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왜 침묵했을까요? 이게 본문을 보러 가는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왜 침묵하지 부모에게? 왜 부모에게 안 알렸을까?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요. 이건 앞에서 입다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미 이야기했고 기도원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말하면 신약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의인들에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심지어 타락한 사울왕에게도 역사하고 그렇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약에는 성령이 임한다. 두 번째,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 일을 위해서만, 물리적인 힘이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특정한 사건을 위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두 가지 코드를 구약을 이해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자를 대면해서 찢는데 물리적 힘이 필요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그 힘으로 사자를 이렇게 찢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되짚어 봅시다. 삼손이 지금 어디서 이 사자를 찢어주겠지요? 장소적 배경. 여러분, 포도밭은 사실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시린의 규정에 보면 포도와 관련된 것을 나시린은 만져도 안 돼요. 먹어도 안 돼요. 먹어도 마저도 안 될 만한 금기식품인 포도가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줄줄이 있는 포도밭에 이 애가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위반이에요. 이 포도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나시린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짐작입니다. 부모와 함께 안 가죠. 뭔가 나쁜 짓을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꿈동이들, 청년대학부, 아유, 우리 부모님 내가 이러한 한 게 모를 거야. 제가 한 번씩 쓱 일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내가 그 땜띠 맞고 술 마시면 모를 거야, 우리 부모님. 그 아이들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아, 진짜 내가 우리 부모한테는 말 안 했는데, 아이고, 참네. 그럴 때 부모님도 앉혀놓고 술 마시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 모를 거야, 내 담배 피는 거. 아, 내가 속상해서 담배 두 번 묵어봤는데, 아, 뒤에 이제 완전히 끊고 나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모를 걸 내가 야동 보는 거, 뭐, 이렇게. 이럴 때 부모님을 동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들었거나 알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안 좋은 일에 부모님 앉혀놓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한 번도 그 실행한 사람 못 봤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술 마시고 싶지. 부모님하고 부모님이 술 사달라 말 못하면 나한테잖아요. 내가 사줄게. 그 맥소롱 요즘 나오는 거 모르겠네. 술 깨는 약하고 같이 내가 찌개 끓여줄게. 내가 따라줄게. 내 앞에서 술 마시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술 마시지 마라. 실수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진짜 전화 올라. 전화 와도 상관없고. 어쨌든 오늘 이 삼손이 포도밭에 혼자 갔다는 것은 냄새 납니다. 이거 보나 마나 이게 부모님 반대하거나 잔소리할 게 뻔하거든 이게. 야, 이니 왜 들어가냐부터 빨리 가자부터 부모님하고 막 삼손하고 가자 난리가 날걸요. 혼자 간 게 냄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밭에 같이 하는 것도 이만하면 우리 부모님 꼰대라서 맨날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던져놓고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만심이나 자기 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자기예요. 성경 구절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내 생각이야. 아이고, 이리 뭐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모를 떨쳐놓고 혼자 포도밭에 갔을 가능성이 99%라고 짐작됩니다. 게다가 사자를 찢어주겠다. 여기 이거 더 심각해요. 민수기 6장 6절부터 12절에 민수기 6장이 나시린의 규정인데요. 나시린의 규정 중에서 제일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죽은 것의 어떤 실체, 사체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물체와 죽었던 짐승이나 죽었던 곤충이나 죽었던 사람이나 사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시린 규정에서 제일 길어요. 그런데 오늘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였다. 죽는 순간 자기는 뭘 잡고 있는 거죠? 사체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굳이 말해봐야 이게 뭐 돌아오면서 잔소리에다가 게다가 민수기 6장 6절부터 12절에 죽은 사체와 접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나시린 규정인데요. 죽었던 사체와 접촉하는 순간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모든 기간은 무효.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니까 그거 나이가 몇 살인지 보면 몰라요. 오늘 죽은 사자를 딱 찢어버린 사자를 찢는 순간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 앞에 서고는 꽝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면 머리를 밀어야 돼요. 사체를 만진 지 일주일 지나면 머리를 밀고 8일째에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겠다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속건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그날부터 새로 나시린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 회막의 입구에서 성막까지. 사사시대의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삼손이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사체 규정 금지를 알았다고 그러면 이것을 부모에게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꽝이에요. 그럼 결혼이고 뭐고 다 중지하고 뒷내로 여인을 만나러 갈 게 아니라 실로를 가가지고 머리 밀고 일주일 뒤에 제사 드리고 어린 순양을 또 사가지고 해야 되고 다시 나시린 시작해야 돼. 그러면 번거롭고 돈 들고 시간 가고 무엇보다 결혼도 연기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귀찮고 까다로운 이 일들을 부모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삼손의 실체라는 거예요. 역시 삼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사체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까다롭게 아이고 성경구절이 그냥 꽝 걸어가지고 그렇게 고리따분하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 민수기를 읽고 있어? 어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부모에게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알렸다 알리지 않았다. 뻔한 결론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꿈동이 좀 어리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잘 알아라 믿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차라리 부모님이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같이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과정이 삼손은 혼자 그냥 뭐 하늘 말씀 그렇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삼손이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죄 짓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힘이 생겼잖아요. 이쯤 되면 삼손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니 삼손을 만약에 그가 마지막에 회심해가 천국 갔다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게 천국 가면 뭐라고 질문하고 싶었냐. 삼손 어린 사자 찢어 죽일 때 성령이 역사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임한 사실을 알았어 몰랐어. 삼손은 과연 자기에게 이 힘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나타난 물리적 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건 성경의 대답이 없어요.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의 어떤 육체적 힘의 근력의 힘이라고만 생각했을까. 죄 짓는 사람은 뭔가 동의가 일어나고 자기가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가 분위기가 맞춰지면 합리화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봐라 이렇잖아. 내 말에 사람들이 다 동의하잖아. 봐 분위기가 다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 방법이 뭐냐? 내버려 두세요. 시간을 내놓고 조금 내버려 둬보자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성령의 역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7절 딤나에 도착을 했어요. 삼손이 그 여자와 대화를 딱 나눠보니까 오늘 7절도 너무 재밌어요. 원래 내가 좋아했는데 내 눈에 뿅 들어와서 눈이 폭발했는데 와서 대화를 더 나눠보니까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 여기서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이것도 히브리 원문을 딱 바꾸면 더 눈에 불꽃이 100번 튀기면서 더 눈에 좋았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 직역하면. 그러면 오늘 7절은 도대체 삼손이 이 여자와 우리가 살면 몇 평 아파트에 살까? 차는 말이야 무슨 차를 사고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길래 삼손의 이 눈이 더 좋아지게 됐을까? 최소한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은 육체적 욕망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충실한 타락한 본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 그 타락한 육체적인 욕망이 더 활활 타오르게 기름을 끼운 것 넣는 것처럼 그 육체적 욕망이 더 뜨겁게 타올랐으니까 이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예배, 신앙의 경건 이런 주제는 아니었을 것 같죠? 충분히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 주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예요. 자, 며칠 후 8절과 9절에 보니까 삼손은 다시 그녀와 이제 최종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딤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사체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갑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6장에서 사체의 접촉을 금지하면 그가 죽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찝찝함이 남아있으면 안 가야 되는데 굳이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가 태어나 지금까지 말씀에 기반해서 뭔가를 판단하거나 그의 어떤 논리를 세우거나 신앙의 이성을 생각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가봤더니 자기가 찢어 죽이던 사자의 몸에 벌떼가 꽉 벌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막 누른 황금색 꿀이 팍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꿀을 어린 성경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그 꿀을 손으로 훔쳐가지고 걸어가면서 먹어요. 좀 경박스럽지 않아요? 그것을 걸어가면서 물급에서 뭐 입에 꿀을 흘러내렸겠지만 버리날로 오면 뭐 이렇게 뜯어가면서 꿀맛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 이 짓거리가 이 삼산의 못이 덩치는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지 근육질인데 이 꿀 떠가지고 막 이게 사사 구원자로 설명하기에 왠지 모를 이 삼손 머리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꿀 묵다가 이 머리카락에 꿀이 묻어갖고 막 엉겨 붙어갖고 끝 묻은 머리카락처럼 막 꿀이 붙어서 엉망이 있을 건데 아, 붕붕거리는 벌떼로 날라올 끼고 막 걸어가면서 막 흘려가면서 막 핥아가면서 야, 이 삼손이 참 리얼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꿀을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매개체입니다. 자, 죽었던 짐승의 몸에 일반적으로 뭐가 생겨야 옳지요? 꿀이 아니에요, 꿀. 벌이 아니라고요. 뭐가 찾아와야 되느냐?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구더기가 생기고 이게 벌레가 생기고 그죠? 아니면 새들이나 이것들이 날라가 쪼아먹고 그래가지고 막 비 맞고 이렇게 막 깔아뭉개가지고 그냥 사라지든지 미생물이 생겨서 해체가 되든지 꿀이 날라오다니 벌이 날라오다니 아 꿀은 안 날라온다 그죠? 벌이 날라오다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상당한 사사기 전체의 복선이에요. 죽은 사체와 같은 삼손 이스라엘 냄새나고 썩어서 벌레가 문드러지고 알을 까서 썩어서 냄새나면서 구더기가 끓여야 될 그 삼손과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벌떼를 불러모아 꿀 같은 역사를 진행하겠다. 오늘 이게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에피소드예요. 얼마나 문학적 암시가 탁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레위기 11장 27절 32절 그리고 민수기 6장 제가 설명했던 이런 율법에 보면 죽었던 사체와 접촉하는 것은 나시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에 지금 벌들이 모여가지고 꿀을 낳았다. 그러면 이 꿀은 아무리 세계 최고의 자연꿀이고 몸에 좋은 로얄젤리가 가득한 꿀이라 하더라도 죽은 사체에 붙어있는 거니까 부정한 꿀이에요. 이것을 먹었다. 그것도 이 삼손이 참 잘못한 거지만 아무런 정황과 상황 설명 없이 부모님에게 갖다 주었다. 그것은 자기의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은폐하거나 가릴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던 명백한 죄를 유도하거나 죄짓게 만드는 악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의 일에 동참하거나 동조할 때 다른 것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먼저 명백히 들어서 이 꿀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부모는 물었어야 되고 부모가 그냥 주었어요. 만약에 이랬으면 부모의 죄는 없거나 삼손에게 죄가 가겠지만 더 철저하게 따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드디어 10절과 11절 삼손의 아버지가 뒷내려 내려오자 당시의 관례를 따라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신랑인 삼손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12절에 보면 7일간 잔치를 베푸는데 이게 관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 삼손 혼자 내려왔으니까 이 삼손의 이 잔치 분위기를 위해 마을 청년들 30명을 불러다가 이 잔치에 흥을 돋구면서 들러리로 마련해줬겠지요. 왜 30명일까? 이건 아마도 삼손의 신체적 특징이 우락부락한 근육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좀 되어야 신랑하고 어울리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소개로 하나 내려봅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그는 타락한 육체적 욕망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범해버려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고 예배드렸던 교회 생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앙의 어떤 규정이나 관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려요. 그냥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러한 삼손을 더 이상 부모가 제어할 수준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고 힘이 있으니까 부모가 만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삼손의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사절의 표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삼손이 어떠한 영적인 형편이든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흥겨운 결혼잔치가 진행될 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삼손이 초대된 30명의 청년들에게 그도 30벌 그리고 배우 30벌 합쳐서 60벌의 옷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걸면서 내기를 진행합니다. 7일 동안 잔치가 되는 7일 진행되는 7일 동안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내가 너희들에게 60벌의 옷을 줄 것이다. 너희가 못 맞히면 너희가 한 사람의 배 그렇게 옷 각자 하나씩 해서 나한테 주라 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수수께끼를 주고받는 내용이나 잔치의 이야기에도 조금 불안한데요. 10절에 보니까 삼손이 자취를 베풀었다. 아마 삼손이 비용을 냈거나 이게 관례니까 와가지고 신부의 집에서 진행되는 잔치에 비용을 냈거나 이 모든 어떤 경비를 다 지원했을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은 게 뭐만 달라지는 게 뭐냐? 술 마셨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그때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될 때 포도주는 필수품입니다. 술이 필수품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안 마셨다 하더라도 친구들에게 술을 따라주긴 했겠죠.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추적해 볼 때 삼손이 오늘 이 분위기를 맞추거나 친구들을 배려하거나 친구가 건강한 입장에서 수수께끼를 내었을 가능성보다도 술을 마셔서 술을 취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객기와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 너무 독특하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에 입대어서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14절 삼손이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제출한 수수께끼 문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맞춰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달한 것이 나왔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먹는 게 뭐고 단 것이 뭔지 강한 게 뭔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뜻이겠죠. 수수께끼를 딱 냈어요. 3일이 지났는데 30명의 사람들이 저끼리 왜냐하면 막 의논했을 거예요. 의논했는데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야 이게 이 문제가 뭐지? 아마 그들끼리 이게 답이야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자의 죽은 몸 사체에서 구덩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똥파리가 생기는 게 맞는데 꿀이 생길 수 없으니까 이거는 삼손만 했던 은밀한 경험이에요. 지극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게다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희귀한 기네스북에 나오거나 국제뉴스에 나올 만한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쉬운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결혼잔치에 포도주나 술이 필수품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볼 때 삼손이 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답은 뭘까요? 이게 좀 기분이 좀 상하지만 술 마시고 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고 잔치날에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주로 그 다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봄이 토하는 거 아니에요. 먹었던 자에게서 먹은 게 티 나오고 그런데 강한 자,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 잔치상의 음식이 기름진 음식이 너무 먹었을 때 토했는데 종류가 콩나물 대가리나 깍두기만 나온 게 아니고 스테이크 안쪽에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대로. 강한 자, 권세 있는 자, 돈 많은 자가 토했는데 보니까 음식이 약해진 것들이 튀어나오네. 이게 술잔치에서 결혼잔치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답일 거예요. 그런데 30명의 친구들이 이 정도의 예측은 다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의 상식적인 대답을 가지고 온 60벌을 걸었다. 온 60개를 걸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온 60개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비싼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쉽게 그 대답을 채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잔치 분위기에서 너무 평범한 대답이니까 이 친구들은 이 평범한 대답을 문제로 냈겠나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7일 중에서 반이 지나갔습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니까 젊은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다급해지기 시작하니까 삼손의 아내를 은밀하게 만나 정답을 알아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안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개역개정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은 4일째라고 하지 않고 개역성경에는 7일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소라 사본은 또 7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쉬운 성경은 4일로 나옵니다. 4일. 아, 7일입니다. 미안합니다. 개역개정이나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의 성경은 7일로 나오고 오늘 우리 개역 쉬운 성경에는 4일로 나와요. 이 차이가 왜 나타나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를 잘하는 학자들이 주전 250년 전에 번역했던 70인경 성경에도 4일로 번역해놓고 히브리어 중에서 시리아직에서 발견된 사본에서 4일로 나와요. 7일이나 4일이냐 이 숫자적 간격이 왜 벌어질까?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7일이 벌어지고 있는 잔치 7일 중에서 3일 동안 이 친구들이 답을 못 찾아가지고 4일째 아내에게 윽박질을 시작해서 이후에 계속 아내가 삼손을 쫄라대었다. 이게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볼 때 4일째 이 친구들이 아내에게 협박했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왜 7일째란 말이 여기 왜 나왔을까? 이거는 친구들이 아내에게 7일까지라고 번역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까지란 말이 없고 7일 1일만 나오거든요. 7일까지 잔치가 끝나는 7일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다 불태우겠다 말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7일이나 4일이나 알려주고 협박하기 시작한 시점은 4일 언제까지 알려주라 말을 했을까요? 종점 유효기간을 설명한다면 7일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겠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라기보다 각도의 차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친구들이 협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협박한 내용을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여인과 집안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이 끔찍한 제안을 하지?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폭력적인 모습이 자자한지 이렇게 끔찍한 협박을 다 해? 전 잔치날에 신부에게 그 다르게 말하면 60벌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 손해를 다 만약에 뭐 돈 천원 잃는다 그러면 다 하죠. 웃으면서 어마어마한 옷의 가치를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이런 협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잔치가 진행되는 마지막 7일째까지 계속 삼손을 윽박 지르는 게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 내 백성에게 답을 알려줘야 된다. 라고 계속 울면서 삼손을 귀찮게 합니다. 여성의 울음과 귀찮게 하는 이 두 가지 코드가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삼손은 내가 부모에게도 이 꿀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주겠나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7일째까지 끝까지 졸라대니까 그냥 대답을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지체 없이 그 젊은 청년들을 불러다가 자기 백성에게 삼손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7일째 해지기 전에 이게 성경의 안팎에서 왜 해지기 전이냐? 그때의 시간이 바뀌는 날짜의 개념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일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했던 마지막 시점에 이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와 대답을 하는 거죠. 사자와 꿀. 결국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수께끼를 맞춘 것이고 삼손은 화를 아마 냈을 거예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받들하게 해가지고 답을 다 얻어낸 것이다 라고 말을 뱉어냅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말할 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막 이렇게 졸라댔는데 진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만약에 사랑했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성경의 창조질서의 첫 번째 사랑처럼 사랑했다면 부모를 떠나고 민족을 떠나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남편과 연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삼손의 아내는 남편과 연합하거나 사랑을 이루기보다 여전히 동네 청년들과 자기 집안에 더 중요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이방과의 연합을 택한 여인이에요. 역시 삼손도 아내를 향한 전인적인 신앙의 이성, 경건한 감정, 믿음의 말씀에 기초한 의지 이런 어떤 경건한 어떤 인격으로 이 아내를 사랑했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요. 조그마한 화가 나고 귀찮아지니까 아내를 뭐라 불러요? 암송아지로 비유합니다. 너는 암송아지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삼손이 얼마나 경멸하게 아내를 부르는지 있을 수 없는 성경적이지 않는 표현으로 자기 아내를 경멸하는 삼손의 이 나쁜 본성이 드러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19절 삼손은 딤나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서 빼앗던 옷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수수께끼의 결론으로 내어줍니다. 그래놓고 19절 것도 너무 황당해요. 화가 막 난 나머지 아내와 신혼첫날밤을 꾸리거나 함께 부부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화를 내고 화를 못 참는 거죠. 20절 더욱 황당한 결론. 이렇게 결혼식을 마쳤던 삼손의 아내는 처가 식구들에 의해서 장인어른에 의해서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비교적 삼손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삼손과 친하게 지냈던 한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서 제가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한 결말 아니에요? 19절 끝과 20절 읽어보면 너무 황당한 결말입니다. 삼손은 화가 치밀어 올라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식을 놓고 보면 7일 동안 신부집에서 결혼식이 진행될 때 부부관계를 안 해요. 7일이라는 자체가 끝나면 비로소 첫날 밤을 위해 신랑이 신부의 방으로 은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7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고 나서 그렇게 빚갚고 수수께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러 다 갔다 오난 이후에 화가 나서 아내를 모른 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은 진행했으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란 뜻이에요. 예식만 진행해놓고 결혼 예식, 혼인신고 이런 거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꽝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한 이성이나 경건한 감정이나 성실한 의지로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감정, 순간적 감정으로 결혼했고 그 감정이 치밀 올라오니까 절제하거나 통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성, 인간적인 타락한 감정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 장인어른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던 이 결과에 대해 아내의 집만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삼손은 자기의 신분과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지요. 자, 이제 그의 힘이 필요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는 것 때문에 삼손을 자꾸만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주권적으로 삼손의 부패한 본성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이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이게 쓱 두 가지 라인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주제지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삼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로 태어난 나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 발견되는 모습은 타락한 육체적 욕망에 충실한 삶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순간순간의 기분과 감정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고 아무리 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신약성경으로 넘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정리하는 구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함이 여실히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거나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고 작정하시고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후에 그걸 되물리지 아니하신다. 다른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의 결정과 주권에 되물리지 아니하시는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로마서 11장 29절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결론짓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주어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겠거니, 내가 뭔가 좀 잘했겠거니까 그것도 인간적인 일을 찾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 허망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하나님의 완전한 의미를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눈뜨지 아니하면 우리도 삼손짓을 늘 뻘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넘어지고 자기 얼굴에 묻은 것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조그만 티를 솟짓해내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계속 반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힘쓰며 나가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유가 필요해요. 저 한 사람이 후세대 교회를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제가 갑자기 급수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66권 성경의 교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추스르시고 인내하시고 버티시고 견디시고 조금 더 답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조용히 기다려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폐하여졌을 때 우리의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7월의 기도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가 됐다고. 다만 내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방향의 길을 걸었다면 묵묵히 지속할 힘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방식이어야 해요.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사회로부터 지금 손깍질 받는 침체의 시기가 도래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더 열심히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개인의 삶을 맞추어서 더 하나님 앞에 주일과 공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힘쓰는 것, 이게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고 우리의 경건을 지속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꿈동이들 힘써 주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던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내야 되겠다. 지금 그럴 때라고요. 지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계획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 이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선하게 선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말씀에 입 충실히 서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한잔 할까요? 찬송과 521장 찬송하겠습니다.